4절에서 7장 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옥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늘 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회당에서 전도하던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자유민들입니다. 이 자유민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6장 14절에 나오는데요.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것과 율법에 관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소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꿀 수 없는 아주 뿌리가 깊은 사상이 있는데요. 이 사상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인데요. 자신들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의식입니다. 다른 것은 좀 건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거는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이걸 건드리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건드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들만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는요, 유대인들을 제외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사상이 진짜로 그랬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에 떨어져도 되고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유대인들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민은 선민 맞습니다. 다른 민족의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존속시켜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징치하셨지만은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회복을 시켜주시면서 이 수천 년이 지나올 때까지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존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은 처음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하나의 통로로 삼아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택하신 그 이유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못 해석을 했죠. 우리만 선민이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자신들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고 저 사람들은 지옥에 가도 별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나 선민 사상이나 똑같은 사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들은 죽어서 지옥 유황불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그러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복음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이런 선민 사상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과 성전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했던 원인 두 가지, 율법과 성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과 이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곧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성전, 그 성전을 떠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고 했던 바로 그 성전, 이 성전은 침몰하지도 않을 것이고 침략을 당해도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곳에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든든한 백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의식이 나중에는 팽배해져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 신성 모독입니다. 그 성전을 헐면은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할 수, 입에 담지 못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3일 만에 일으킨다고 했던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 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성이 여기고 있는 성전을 허물어버리겠다, 허물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시고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걸림이 되는 그런 돌이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듣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입을 통해서 또 들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요 조금 조심스럽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아픈 곳을 콕 찔러버리면요 효과가, 전도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발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여러분 7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의 아픈 곳을 살살 둘러서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찔러버립니다. 그들의 양심의 아픈 곳을 그대로 찔러서 이야기 말씀을 전하죠. 막 쏘아붙여버립니다. 어떻게 쏘아붙이냐면요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던 그 아픈 데를 찔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에게요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았는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오리라 했던 의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들도 잡아 죽였고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 의인이 왔는데 그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다. 이거는요 그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대놓고 막 찌르는 겁니다. 칼로 막 찌르는 거죠. 아픈 곳을. 너희들은 그들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또 메시아를 죽였다고. 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들을 때 기분이 좋겠습니까? 유대인들이요, 그 말씀, 스데반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절대로 편안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 이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의 약점을 찌르거나 또는 숨기고 있는 것, 괜히 숨기고 있는 그것을 들추어내거나 또 말하기 꺼려하는 그 부분을 직설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아픈 곳을 찌르지 아니하면서 부드럽게 좋게 해서 달래거나 설득을 해서 교회로 모시고 올리고 그렇게 하죠.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명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지만은 오히려 강한 반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도발을 했습니다. 너희 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너희들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을 손으로 죽인, 너희들이 살인자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대놓고 말씀을 한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런 예의가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 서집사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7장에 나오는 이 설교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유대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면서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바로 그대로 다 드러내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요, 성령께서 우리가 온전한 방법으로, 우리 생각에 좋은 방법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욕먹을 줄 알고 또 열매보다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알지만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네 속에 있는 것 다 이야기해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는 당장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성령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과격한 복음 증거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고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신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복음이 일단 전파가 되어지는 그곳에는 이러든 저러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더 따라야만 됩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엄청난 핍박이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복음을 지나면서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라고 싶기도,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요, 그것까지도 다 이끌어 가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는요, 엄청난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랬죠. 사울이 일어나서 교회를 진멸했다,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 너무 과격하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당장 보면요, 난리가 난 것 같지만은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말씀이 있고 순교가 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안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통해서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그들을 흩뜨려뜨리는 방법, 그래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방 민족에게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직설적인 화법은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직설적으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왜 우리가 이렇게 묻혀져 가면서 물에 물탄 듯이 이렇게 신앙이 되어져 가냐 하면은 딱딱 끊고 매점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복음, 직설적인 복음을 자꾸 희석시켜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 됩니다. 스데반은 경건하다고 자만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서 그들의 완고함과 그리고 그들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더러운 죄악들을 발견을 했고 그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스데반과 같이 우리도 냉철함을 가지고 우리를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두운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에게 있던 그 성령의 지혜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가 악한 것 사실입니다. 현대인들이 악해져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세속 문화가 너무 거세게 몰려와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스데반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지적을 해야 되고 끄집어내어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사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을 각오, 망할 각오, 손해볼 각오, 별로 안 좋아하는 단어들이죠. 이런 각오를 하고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만 이 성경의 삶으로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 시대는요, 유혹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 집사님에게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그때보다도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모습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고소를 당했죠. 정말로 예수가 율법이 잘못되었다고 가르쳤는지, 거룩한 성전을 이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선동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이 질문은요, 낯설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도 똑같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과 스데반이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각기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이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태도와 스데반의 태도는요, 극과 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은 꽤 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빌라도 앞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기 변호를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입을 열어서 자신을 변호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없고 왜 변호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 발언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아 있다고 해서 자신이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 아닙니다. 죄인석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빌라도나 대제사장보다도 낮아진 분이 아닙니다. 엄연히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라고 하는 이 바꿀 수 없는 관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기를 변호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말할 기회가 주어지자 말자 그가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가면서 그리고 역사서까지도 언급을 합니다. 왕들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요, 스데반 집사님은, 스데반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 때 예수님 입장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진리를 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지만은 증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 앞에,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데반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에 관한 그 진리를 곡해하고 있을 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생명을 걸고 증언을 해 주어야 될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소된 내용이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밝혀주어야만 되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이 스데반 자신을 찌를 줄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긴 시간을 할애를 해서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증언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대답은 자기 변호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변호할 자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고 자기 변호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증거는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는 해줘야 되죠. 본대로,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스데반은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 훑고서 지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 서 있는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분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입을 열어야 할 때에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증인이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는 분명히 입을 열어서 증거를 하든지 내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든지 어쨌든 우리의 입장을 밝혀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증인은요, 말을 해주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의 그 위치를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분, 우리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분명하게 지적하신 말씀인데요.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될 때는 예라고 해야 되고 아니오라고 해야 될 때는 아니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됩니다. 회색 지대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모호한 태도와 행동은요, 말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명확하게 여러분들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해서 물을 때에 얼마만큼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보면 예인지 아닌지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상 술자리에 할 수 없이 끌려갔다고 칩시다. 술자리에 가면요, 옆에 아가씨들이 앉지 않습니까? 뭐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어쨌든 여자가 옆에 앉아서 술도 따라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에게요, 내가 여기 원해서 온 것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분위기상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 믿는다라는 걸 속이죠. 술잔을 들고 어정쩡하게 있습니다. 누가 혹시 교회 나가시나 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그냥 씩 웃으면서 적당하게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이렇게 불분명하게 행동을 하니까 사탄이요 항상 고란 상태를 만들어가지고 이용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을 다 잊어먹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주인 보디발, 그 보디발 앞에서 요셉은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보디발을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보디발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요셉은 당당하게 그걸 드러내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그에 맞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두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해주었고 감옥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도록 맡겨버렸습니다. 요셉은 또 바로 앞에 나중에 서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왕이었던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태양 라신과 더불어서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던 그 바로 앞에서 자신을 태양신이라고 하고 있는 그 바로 앞에서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셉은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서스름 없이 딱 하고 있습니다. 또 41장 25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다. 태양신이라고 하고 있는 바로에게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당신에게 그가 하실 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41장 28절에도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41장 3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 짧은 시간에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에 관한 말을요 계속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대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의 입에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신앙 때문에 스데반처럼 재판석에 서거나 돌에 맞아 순교하거나 이런 일은 극히 드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해서 직장에서 나오게 되는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도 할 수 있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말로 신앙 고백답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망각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이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요 지금 잠자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성도가 있어도 주께서 쓰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순진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지 자신을 숨기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를 통해서는 세상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순수한 성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성도, 그 성도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를 시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 아니요라고 분명히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선포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주님은 그 성도를 찾으시는 것이죠. 날마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리고 모호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호한 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그거 회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 가운데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인데요, 우리 자세가 모호하다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해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드러내어 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세상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거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니는 것만큼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세상을 변화시킬까 말까 한대요. 이거 숨기고 다니고 있으면은 우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저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대어놓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 용기들, 이 담대함들, 그리고 이 시대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렇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어차피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분명히 내 속에 있는 이 신앙을 정확하게 고백을 할 거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다, 이 고백처럼 살아갈 거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시고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분명한 성도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